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또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세 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이 엄마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무엇을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을 만들어 먹입니다. 그리고 또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이려고 밥그릇을 들고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외출할 때는 항상 그 가방에 아이들에게 먹일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그것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엄마들의 관심,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돌봐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와 같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엄마의 관심이 바로 아이들의 그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와 같이 아이들을 키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다 그와 같은 우리 부모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왔음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아이들에게 축복된 것입니까? 이와 같은 엄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엄마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무언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지 않고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아이들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건강해지기 힘든 것입니다. 왜소하고 허약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관심, 그 관심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고 돌보아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하셨는지 그의 모든 육신의 힘이 육신이 상하시기까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분주하게 사신 이유는 그가 일중독자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뭔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심도 거절하셨고 육신의 양식도 거절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을 제어하였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되었고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을 낱낱이 주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전도의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육신은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충만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보살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삶을 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님 자신이 먹고 쉬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큰 호수일 뿐입니다. 이 끝과 저 끝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큰 무리가 걸어서 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몇 명의 무리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을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이 전해질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합세하여서 무리의 수가 점점 더해져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 무리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는 그곳에 그들이 먼저 도착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힘이 필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당혹감을 느꼈겠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은 정말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쉬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참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피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그 관심과 피로에 의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귀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아 이것은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달려올 때에 참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주님에게로 달려오는지를 아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갈증, 그들의 영혼의 배고픔,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큰 그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온 이 무리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여서 달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나타난 그 이적을 보고 열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주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다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차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녔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이 그와 같은 견해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환호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지루한 삶과 삶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삶의 오락거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떻게 자신들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항상 듣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여인들과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그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관심은 다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그들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차치하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셨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자신에게 나아올 때 주님은 피곤하시고 지쳐 있었으며 먹지 못하셨고 쉬는 것이 절실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 상태를 살펴보면 이 무리들의 상태와 다양한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께 나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일정한 필요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관심도 이렇게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그와 같은 부요함을 그들이 실상은 누리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회당도 있고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냥 있지 못한 것을 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기가 배고파서 울 때에 엄마는 일어나서 젖을 물리고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무리를 그곳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몇 마디의 말을 해주고 자 다음에 또 보자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때가 저물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의 뱃속에서는 그들이 다 허기 져서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입에서 단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왔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신령한 세계를 알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들판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에는 민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무지하여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충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우리들은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은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이 항상 우리들을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으로 남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리스도에게 달려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극도의 피곤 가운데서도 무리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신령한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소경거지의 안타까운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소리에 귀를 기우시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로 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 날지라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용납하셨고 그녀에게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였습니다. 그는 일생을 흉악한 강도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주님께서는 이 강도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에게 달려나가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단호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신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의 행위를 가지고 그와 같은 태도로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진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기회를 남용하는 빌라도에게는 주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셔서 빌라도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소름끼치게 무서운 광경입니까? 진리의 실체를 눈앞에 두고도 천국의 주인을 그 앞에서 보면서도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버림받는 자가 되는 비극과 불행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요. 우리가 비록 무지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달려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하고 교만하고 외식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무리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아서 달려가는 열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며 주님의 전으로 달려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영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고 주님께 외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십니다.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이고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는 잘난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빈들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육신의 배고픔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들은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 보니 이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36절에 요청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참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리가 5천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2만 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제자들이 먹입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그 머리 숫자를 한번 보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바로 다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배부르고 즐기면서 떠나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할 때에 그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한 아이를 발견하였고 그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떡 다섯 개, 즉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간식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자들은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움과 실망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민망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그치지 아니하는 양식이 그곳에 솟아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다면 그들은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그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순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순종은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놀라운 그 같은 경력이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잣대로 주님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그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의 비천함과 하찮음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도 바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고 주님은 나의 뒤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자들이 느꼈을 이 부끄러움을 우리는 느끼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면 절대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어린아이의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이 부족한 것이 할지라도 주님, 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에 주님의 축복의 기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은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양식을 공급해오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둘러앉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둘러앉으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기꺼이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작은 접시에 그 떡과 고기를 들고 갔을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고 할 때 이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먹어도 부족한 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서 나누어 주라 말씀할 때 그들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순간 그들에게는 끊이지 아니하는 양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축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양식이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자신의 조상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들도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단순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하늘에 실려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을 보살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위하여 삽니다.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한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그의 모든 자신의 삶을 소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적어질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리들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은 신령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순종할 때에 그들은 육신의 만족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항상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썩어질 것을 바라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달려나오는 자들의 그 영혼의 그 요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느냐?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무리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적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참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항상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가르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어리석은 자이어서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교만한 자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뻐하옵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께 기쁘게 달려나아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